오늘 함께 은혜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주여, 저희가 저희의 능력과 지혜로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칼빈 선생님 주석을 보니까 11장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로 이 장절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했는가 하고 이렇게 불만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장에서 11장이 쭉 연결되는 한 가지 주제로 쭉 같은 주제로 쭉 연결되는 것인데 갑자기 툭 끊어서 마치 1절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하는 듯이 만들어 놓았다고 약간 이렇게 불만을 좀 피하고 있습니다. 11장은 그러니까 10장에서 쭉 연결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10장에서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일들을 당하지만 인내하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죄가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10장 마지막에 쭉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연결하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장에서 어떤 믿음의 정의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살라고 인내하라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중에 이제 11장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삶, 견디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끝난 후에 이제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쭉 불러냅니다. 아벨부터 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간 그 수많은 이들을 불러옵니다. 다양한 그 믿음의 표현들이 있었고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핍박받은 모습들을 그 삶들을 소개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결국은 믿음으로 그런 생애를 살아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았고 결국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네, 10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그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든 어쨌거나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10장 후반부에서 이제 36절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권면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하박국의 그 말씀을 인용하죠. 의인은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때때로 축소시켜서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 믿음이 연결돼서 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의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 생활 그때만 나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까요? 예, 믿음을 성경책 속에 넣어놓았다가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나올 때에 믿음을 갖고 나오는 그런 믿음 생활 그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축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경책에 넣어놓고 집에 있는 성경책에 넣고 그리고 살 때에는 그냥 살고 믿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그리고 이제 주일 교회 올 때에 성경책 가지고 나오면서 믿음을 들고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인생 전체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사는 동기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사는 동기요? 사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삶의 방식이요? 삶의 목적이요? 믿음은 우리의 생활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말할지, 무엇을 목적할지 모든 게 연결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이 우리 삶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 전체 존재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 생애에 대한 것이라고 다 연결을 시켜서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고급한 신앙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는 기도하지 않는다. 제가 그걸 듣는데 나는 진짜 믿음이 없구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거룩한 문제에 대한 것이고 그러므로 기도는 그런 거룩한 문제와 주제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지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너 혼자 사는 거 아니다 또는 너 혼자 힘으로 사는 것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계속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사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모든 그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어떤 주제가 되었든, 그것이 무슨 먹고 사는 문제가 되었든, 그것이 인생의 고민이 되었든, 질문이 되었든, 혹은 가족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뭐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뭐든 복잡한 문제이든 정말 내 신앙의 문제이든 어쨌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은 너무나 귀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그 순간 믿음의 순간 너무나 소중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전체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우리의 삶을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바꾸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볼 때에 첫 번째 이 믿음에는 봄에 바라보는 어떤 봄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은 믿음에 대한 완전한 정의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제 10장에서 쭉 나오는 그 맥락 안에 있는 것이지 어떤 완전한 정의를 하기 위하여 지금 11장의 1절에 3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이 보는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의 시각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피조 세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세상을 산다는 것일까요? 어떤 세계를 사는 것일까요?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른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조에 대한 말씀이지만 결국 우리는 똑같이 보이는 것, 똑같이 나타난 것을 대하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피조물들, 보이는 것, 우리가 보는 것들, 이 세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한 세계를 봅니다. 비 오면 같이 맞고, 해가 비추면 같이 그 해를 맞고, 더우면 같이 더운 겁니다.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다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바이러스에 안 감염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죠. 다 감염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세계를 살고 동일한 시간을 삽니다. 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세상을 바라보는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 우리가 보는 것,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말씀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보인다 이 말씀을 쓰고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인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여야 그게 맞는 것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모순처럼 마치 보이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면 보이지 아니어야 되죠. 그런데 저 또 반복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만물은 보이는 것인데 어떤 이들은 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보고 어떤 이들은 이 보이는 것들에서 보지 못합니다. 알려졌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신자들에게는 보이는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보는 것들은 보지 못하고 그러나 다른 것들을 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둠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신자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불신자.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믿음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 나는 불신자다. 나는 초월을 믿지 않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또 믿음 없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서 보이는 것이 우리는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지만 그러나 또 다른 믿음은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저 물질이라는 믿음? 네. 그러나 그저 인간이 그저 물질이고 어떤 초월도 없고 그 믿음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믿음에서는 결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정말 그 인간은 그저 물질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그런 삶의 기쁨, 평화, 윤리 이런 것들은 인간이 물질이라는 그 믿음에서는 결코 오지 못합니다. 제가 그들의 믿음을 지금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했죠. 믿음과 믿음 없음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믿음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로또를 사서, 제가 안 사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눈이 동그라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눈이 다들 동그라해지셔가지고. 사서 1등을 했어요. 다음 주에 또 샀어요. 또 1등을 했어요. 1년 내내 52주 살 때마다 1등을 하는 거예요. 평생 살 때마다 1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우주, 이 지구, 이 생물의 신비, 인간의 신비, 이것들이 다 우연이라는 것은 제가 매주 로또를 사서 1등 하는 것을 평생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우연입니다. 자연이 왜 자연입니까? 인간에게 익숙하면 자연입니다.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식물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 익숙하니까, 인간은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자연은 그 기원이 초자연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세계를 사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세계를 사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비를 보는 것입니다. 자연인데 자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인데 그 기원이 초자연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이죠. 우리는 시간을 살지만 항상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을 생각하죠.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또 무엇을 봅니까? 하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동일한 세계, 동일한 시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시간을 사실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 고난도 없다, 뭐 또는 뭐 환난도 없다, 또는 그런 보고가 들려옵니다. 신학교에는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보고들이 들려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중국에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 다 거의 다 내쫓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중국에서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이런 보고가 들려올 때 너무나 답답하죠. 예수 믿으면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뭐 하박국 여러분 이제 1장 2장 예, 보시면 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의인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갖고 놀라느냐 이러시는 거잖아요. 내가 더 부당한 것을 보여줄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때 결국 하박국의 깨달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고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참 그 찬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신자가 사는 그 삶을 동일한 세계에 사는 삶 그러나 전혀 다르게 바라보며 사는 삶 자연을 바라보는데 그러나 초자연을 분명히 보는 그게 바로 신자들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참 이상하죠.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여러분 뒤로 보시면 11장 3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33절을 볼 때 33절을 읽을 때 기분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멋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괜찮은 것 같은데 뒤로 가면서 이야 이게 쉽지 않죠? 36절, 37절로 가면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동일한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세계를 살지만 믿음으로 살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러시죠. 그 출발은 이렇게 보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지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믿음을 지식으로 말합니다. 성도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창조와 섭리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창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또 지금까지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까지 다스린다는 이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고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지식, 안다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빛이 빛이라.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두운 혼돈 가운데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비춤 받은 자는 보게 되고 이제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믿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을 안다는 것, 너무나도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인간은 그저 물질에 불과하다. 그러면 거기에 도덕이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가치가 무엇일까요?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자연 보호를 왜 해야 되지? 그저 물질의 에너지고 에너지였다가 그냥 에너지로 이렇게 돼서 그냥 우리가 있게 된 것이라면 그냥 또 다른 에너지로 돌아가면 되지 않는가? 뭘 그렇게 환경을 보호한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그거 정직한 질문 아닙니까? 근데 그 정직한 질문을 회피하죠. 그저 인간이 자기의 현재를 위해 살고 그저 인간이 현재의 욕망을 위해 살고 만족을 위해 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정당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을 그걸 정당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상하죠. 신자는 다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또한 전혀 다른 가치를 위해 삽니다. 신자는 동일한 세계를 바라보며 아 그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신성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삶을 삽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침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내가 어찌할꼬 하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고 만물이 우연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삶을 삽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있는 것처럼 나무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건강한 것과 아픈 것, 풍부한 것과 가난한 것,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신자는 압니다. 믿음에 관하여 신자와 불신자는 다른 똑같은 걸 만나죠. 풍년, 흉년, 먹는 것, 마시는 것, 건강한 것, 아픈 것, 풍부와 가난, 신자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보이는 것, 어떤 이 감각과 연결시켜서 이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감각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을 신자나 불신자나 다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연 만물을 봅니다. 그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려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그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다르게 인도하는 동기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됩니다. 신자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압니다. 신자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목적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그저 보이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거기에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요, 물질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요,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가치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계를 주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보는 것이 목적인 듯이, 내가 보는 것이 가치인 듯이, 내가 보는 것이 동기인 듯이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죠. 신자는 하늘을 볼 때, 그러니까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새겨진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보는 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게 하지 아니하고, 무력하게 살게 하지 아니하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이 어떠한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8절 여러분 보시면 여러 예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세하고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어떤 실상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상세한 어떤 실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동기가 되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겨우 한 발만 내디딜 때도 있는 것입니다. 겨우 한 발만.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발 내디딜 것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한 발 내디디면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여 한 발 내딛는 것. 그러나 이 한 발 내딛는 것은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 그 한 발이라서 정말 중요한 한 발이 됩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그 목적과 그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어쨌든 비슷할 겁니다. 자본주의 정신의 기원으로서 프로테스탄트 윤리 뭐 이러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분 이야기는 그것이죠. 아, 이게 개신교인들의 윤리가 이 자본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토론이 있습니다. 여러 토론이 있는데 사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거죠. 아, 우리가 예정을 확인할 때 우리의 부를 보면서 예정을 확인하나? 사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튼 그분은 사회학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분석을 한 것이지만, 그분이 그러나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걸 부정할 수 없냐면, 아,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근면하며 살며, 네, 낭비하지 않으며, 절약하며 살며 그렇게 산 것이죠. 사실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저는 이제 신자라면 부 자체를 목적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죠. 이것은 신자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나타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교수님들과 함께 이렇게 저희 학기가 끝나면 퇴쇄라고 할까요?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그걸 갔습니다. 같이 이렇게 학교 운영에 대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재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중요한 곳들을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소록도에 갔습니다. 거기 이제 가는데 아 거기 이제 그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윌슨이라는 그 의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윌슨이라는 의사. 이제 그분이 그 소록도의 그 병원을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그 삶을 쭉 읽어보는데 예. 이런 삶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와서 예, 그 환자들을 위하여서 정말 이렇게 삶을 살고 1941년도에 이제 외국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추방됐어요. 그런데 1945년에 저희가 이제 해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1946년도에 또 돌아옵니다. 그 왜 돌아오냐면 이분이 돌아올 때 약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44년, 45년에 약이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46년도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아 이게 낫는 병이구나. 이게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와서 그 약을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하면서. 근데 그분이 돌아올 때 아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아들이 의사예요. 같이 돌아와서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사는구나.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생애를 이렇게 읽어보면 한국 교회 너무나 참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생애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이뉴안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아버지 휴 린튼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죽지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때 그분이 그 아들이 그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내가 야 아버지가 여기 와서 참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살 수 있는데 죽은 거예요. 살 수 있는데 빨리 병원 가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마음 먹은 게 무엇이냐면 복수하리라. 그분의 복수가 뭐였냐면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한국 최초의 구급차를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구급차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낼 때 마음에 아, 내가 복수했다. 한국에 그래서 이제 구급차가 들어온 거죠. 이제 참 이런 예들을 들면 제가 이런 예를 소개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거 이제 하나의 믿음으로 사는 그 동기 믿음을 동기로 사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목적하여 사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예를 가져왔는데, 예, 사실은 이걸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다르게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우리는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같은 세계를 살지만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을 목적하여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내시사 이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참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썩을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삶의 그 살아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발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가진 것들 중에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내용들로 또 다양한 제목들로 또 주님 앞에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와 능력과 재능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여, 또한 우리가 우리 것으로 알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영육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나이까 주여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